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또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행복하고 평안한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드디어 78편, 굉장히 긴 시편이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내일 새벽부터는 가장 그 난해한 책 중에 하나인 레위기서를 이제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미리미리 읽어오시면 말씀을 듣는데 좀 도움이 되겠죠? 예. 자, 오늘 78편 마지막 부분 56절서부터 한번 볼까요? 크게는 사실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56절서부터 64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이죠. 그 타락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시편 78편 전체를 통해서 아주 그리고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표현이 기억치 못했다, 잊었다 이런 표현들이 등장을 합니다. 몇 군데 한번 볼까요? 성경을 보시면 우선 시편 78편 9절을 좀 보십시다. 9절 78편 9절 에브라임 자손은, 사실 에브라임 자손은 다른 자손들보다도 지파보다도 그 분깃이 거의 두 배입니다. 그 에브라임이라는 이름 자체가 또 그런 의미가 담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도 크기에 맞게끔 분깃을 많이 받았고 또 하나님께로부터도 은혜를 많이 누렸던 지파 중에 하나죠. 그런데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어느 날에 물러갑니까? 전쟁의 날에 발을 뺍니다. 어쩌면 가장 선봉에 서서 전체 이스라엘의 지파를 대신해서 앞장서야 되는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가장 위기의 날, 전쟁의 날에 뒤로 물러갑니다. 그리고 이어서 10절을 보시면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네, 잊었다 그래요. 잊었다. 이 잊음이 기초가 되어서 결국 뭘로 확대가 되죠? 발전이 되죠?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을 따르지 않는 삶의 불순종으로 확대가 되고 발전이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항상 하나님의 지난날의 은혜, 기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마치 그 기억의 오류, 신드롬이라는 말이 있는데 항상 그 기억의 오류를 갖고 있어요. 실제 인간들도 그렇고 뭐 저도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하는데 분명히 거기 간 기억이 없는데 보면은 증거가 다 있어요. 갔다 왔다는 증거가 사진으로든지, 근데 기억에는 없어요. 또 반대의 기억이 오류가 또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틀림없이 안 갔다 왔는데 갔다 온 기억으로 자리 잡는 경우가 있고, 또 그 반대로 전혀 안 갔다 왔는데 갔다 온 것처럼 기억이 자리 잡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기억은 믿을 만한 게 못 돼요. 그리고 우리 뇌가 형편에 따라서 자의적으로 기억을 조작하는 수도 있습니다. 이게 실제 이런 실험들을 외국에서는 했죠. 합성된 사진을 가지고 너 어릴 때 몇 살 때 이 디즈니랜드 갔다 온 거 기억나? 여기 사진 있잖아. 그러면 한 60%가 넘게 그 아이들이 안 갔다 온 애들인데 진짜 갔다 온 걸로 합성된 조작된 사진을 보고 갔다 온 곳으로 착각을 해서 실질적으로 갔다 온 얘기를 막 한대요. 그때 뭐 자기가 거기서 길을 잊어버렸고 막 잊지도 않은 얘기를 그렇게 소설을 쓰듯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한 민족이 이 지구상에 또 존재할까요? 그런데 그들은 늘 잊어요. 이 기억의 오류가 뭘로 확대가 되냐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는 방향으로 발전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지파가 가장 은혜를 많이 경험한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리고 정작 그 수많은 은총의 내용들을 써먹어야 될 시간, 써먹어야 될 대상에 대해서는 정작 뒤로 물러나는 이런 불순종을 드러내죠. 또 한 군데만 더 볼까요? 22절, 78편 22절을 보시면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우리 2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그가 위의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이 주셨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은혜를 모른다 그러고 기억하지 못하고 계속 광야에서 불평을 쏟아내요. 그 이유는 우리가 어제도 왜 일상이 설레임으로 바뀌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과정에서 잠깐 애굽의 삶의 체제, 애굽은 어떤 삶의 체제를 구축하고 있던 공간이었습니까? 무한 경쟁, 결과, 그리고 사람이 생존의 수단이 되는, 사람이 그냥 도구예요. 그런 체제에 한 400년가량을 익숙히 살다 보니까 그들은 그것이 자기들의 삶에 더 확실한 지지되고 기초고 삶의 원리로 자리 잡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반복해서 아침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자꾸 잊으니까 우리의 세포가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을 향한 그분의 열심을 자꾸 잊어버리니까 잊을만 하면 또 집어넣고 잊을만 하면 또 집어넣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들이밀고 다져야 돼요. 그래야 겨우 이 무한 경쟁의 자본주의 체제에서 세속의 가치에 떠밀리지 않으려고 아둥바둥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쓸려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넘기면 56절을 다시 볼까요?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그랬어요. 여기도 또 활 얘기가 나오죠. 네. 에브라임은 활을 갖추고 무장을 갖추었던 하나님이 많은 것을 허락했던 족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전쟁의 날에는 뒤로 물러갔던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족속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속이는 활 같이 그랬어요. 여러분, 속이는 활이라는 것은 이 활을 어떻게 만들죠? 활이 있고 활을 묶는 활줄이 있죠. 줄. 예. 이 줄이 팽팽히 묶여져야 될까요? 느슨하게 묶여져야 될까요? 예, 팽팽히 묶여져야 그 반동의 힘으로 거기에 살을 걸어서 목표물을 향해 쏘면 쌩 하고 목표를 향해 살이 날아가 꽂히겠죠. 근데 속이다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느슨하다, 태만하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살이 활에 걸려서 쏴봐야 목표물까지 못 나가거나 빗나가요. 죄가 뭐죠? 하말티아. 죄라는 것은 관역에서 못 미치거나 빗나갔다 그 뜻이에요. 속이는 살, 속이는 화살. 그러니까 느슨해서 화살이 거기까지 못 가는 거예요. 목적지와 목표물까지 맥이 없어가지고 힘이 붙이질 못해서. 근데 이 표현을 왜 하는지 아세요? 이것은 우리 몇 절을 보시냐 하면 성경을 잘 보십시다. 37절 한번 볼까요? 37절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37절 시작.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예, 이게 맥없는 느슨한 화살의 상태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약속이 드러나기까지 인간도 계약의 당사자 중에 한 쪽이니까 성실함과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하나님과 목적지까지 가야 되는데 인간에게는 그런 의지나 실력이 없어요. 그런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3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성실하심과 사랑은 강력하고 끈질기고 목적지까지 이르도록 그것이 드러나고 완성되고 성취되도록 하나님의 긍휼은 성실하시다는 겁니다. 이걸 예레미야도 노래했죠. 주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그분의 사랑의 능력은 무궁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쏜 화살처럼 가다가 툭 떨어지는 그런 매갈이 없는 화살이 아니라 정확히 목적지에 이르도록까지 그분은 우리를 향한 사랑은 일양 미쁘시고 일편단심이세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목자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의 못남과 잘남과 순종과 불순종을 뛰어넘는 어떤 하나님의 신적인 성향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주 숭고한 성실하신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참 우리에게 성실하세요. 한 번도 우리가 질척거려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고 우리가 버틴겨도 우리를 내치는 법이 없고 늘 내가 걸어가는 그 자리에 같이 걸어가시고 아브라함과 평생을 함께 걸어주셨던 것처럼 믿습니까? 오늘도 또 한 주도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동행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마저 읽고 확인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5절을 보세요. 그때에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이건 다 비유입니다. 아, 하나님도 주무셨다가 깼다 하시는구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며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인간의 언어에 담아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역사의 새로운 시작을 묘사하는 은유법입니다. 그때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있는 원수의 세력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마치 잠에서 깨어나 포도주를 마신 용사처럼, 여기 포도주라는 것은 단순히 술의 개념보다는 어떤 그 활기찬 용사의 모습을 포도주라는 이미지에 담아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니, 포도주 마시면 취할 텐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의 문예적 표현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의 대적들을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시도다.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의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이 시온산은 예루살렘에 있는 곳이죠. 빼앗겼던 법궤가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죠?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일입니다. 이 표현들이 왜 등장하냐 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그 구원을 이루시겠다는 암시를 이 표현 속에 담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다윗의 자손이면 누구를 통해 하나님의 그 성실함과 일관성과 나를 향하신 사랑을 완성하시겠다는 얘기가 되죠?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다윗이 목동이었죠. 그래서 양의 우리에서 다윗을 선택하세요. 다음 절 71절 시작.
전량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셨도다. 바로 이 다윗의 자손을 통해 오실 우리의 참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다윗은 모형이죠. 목자지만 오실 참목자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양떼와 같이 두 가지 설명을 하는데, 능숙하게 완전하게 우리를 먹이시고 기르시는 하나님, 우리의 목자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그분이 여러분들을 능숙하게 완전히 인도하실 건데, 우리가 그런 참 목자와 하루를 동행하려면 우리에게 유일하게 한 가지 책임이 있죠. 뭘까요? 유일한 한 가지 책임. 예, 그 목자를 철저히 의지하고 순종하고 따르는 것만이 그 온전한 돌보심과 능숙한 돌보심 안에 들어가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토요일 날 한국 최고의 지성인 이어령 박사님이 89세 일기로 하나님 나라에 가셨죠. 그분은 원래 기독교인이 아니었는데 그 딸이 그 목사님이셨어요. 그 딸의 위암 투병 과정을 지켜보면서 또 딸의 유언을 따라서 나중에는 기독교인이 되었죠. 그래서 그 유명한 책 중에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이 있고 또한 2년 전에 나온 책 같은데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마침 2월 중에 제 서재에 꽂혀 있던 그 마지막 수업이라는 이 책은 그분이 직접 쓴 책은 아니고 김지수라는 그 인터뷰하는 글 쓰는 분 같아요. 그분이 직접 인터뷰를 하면서 만든 책입니다. 그 속에 그 이어령 박사에 대한 얽힌 많은 일화들이 소개가 되는데 이어령 박사님이 평소에 인생의 굵은 삶의 기초처럼 붙들고 있었던 유명한 라틴어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라틴어 경구 중에 3대 라틴어가 있죠. 혹시 아세요? 하나가 메멘토 모리, 이 죽음을 기억하라. 이 말을 늘 평생의 경구로 그분은 붙들고 살았다 그래요. 죽음을 기억하라. 이 말은 라틴 말인데 사실 이어령 박사님이 처음 한 얘기는 아니고 아주 유명한 얘기죠.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또 다른 표현으로는 당신은 반드시 죽습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른 아침부터 왜 죽음을 얘기하는가? 사실은 삶을 얘기하기 위해서 죽음을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 보면 죽음을 고민하고 어떻게 해야 잘 죽을 것인가를 기도하는 자만이 현재를 충실하게 잘살수 있다라는 표현을 써요. 사실 이 말은 그 알렉산더의 부친 필립 2세가 그 자기 종에게 부탁했던 경구였습니다. 그 담당하는 종이 있었어요. 내가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대왕이시여, 그대는 반드시 죽습니다. 항상 죽음을 기억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 말은 어쩌면 굉장히 성경적인 가치가 담아진 말입니다. 오늘 하루가 내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살 수만 있다면 우리는 내가 만나야 되는 사람들, 감당해야 되는 일들,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것으로 성실하게 살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참 목자 되시는 그 예수님의 완벽한 가이드와 능숙한 인도를 따라서 여러분 걸음걸음이 일상의 설렘으로 기대되는 소중한 하루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늘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살게 하시고 우리의 참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기르심과 온전한 능숙한 안내를 따라 하루를 그분과 걸어가는 설레이는 일상이 될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우리 삼일교회 공동체와 또 나라의 큰 대사를 앞두고 또전 세계에 포염이 가득한 분쟁의 현장을 위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일어서는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아침.